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구대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가끔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끔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런 글을 쓰는 것들을 가끔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율법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아직도 교회에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복음과 상반되는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그런 논지에 글을 쓰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그렇고 뭐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것이 율법에 기초한 것일진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 가운데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결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닌데 마치 주일 성수하는 것, 뭐 헌금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율법을 강요하는 것처럼 어떤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내용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과 율법에 관한 내용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주님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문제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논의되었던 그런 일이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에 의해서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공적주의 신앙을 비판하는데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문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은 지나간 것이요 복음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내용으로서 이야기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율법을 필요 없는 것 믿음과 행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행위는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칼로 반을 딱 잘라버릴 수 있는 것처럼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위의 구분은 논리적인 구분일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구분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둘로 딱 갈라서 행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 중요하다라는 그런 쪽의 의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열매로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맺어야 될 자연스러운 열매의 모습들인데 그런 것들을 애써 부정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행위는 악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함께 행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해서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로 로마서를 보고 있거든요.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 중인 로마서 안에서도 행위의 문제가 결코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율법과 상관없던 이방인이 어떻게 율법이 구원의 어떤 그런 길이었던 유대인의 그런 삶의 모습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 율법과 관계없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던 담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허물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그 율법이라는 담을 허물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하나를 이루셨는데 이것은 그저 어떤 유대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부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전에 제가 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이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위조 지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위조 지폐를 만들었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위조 지폐는 뭐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잉크로 아니면 스캔으로 이렇게 가짜 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위조 지폐가 한국에 있었냐면 만 원짜리 지폐를 그 당시에는 만 원짜리가 최고액권이었어요. 지금 5만 원짜리가 있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만 원짜리를 교묘하게 이렇게 반을 갈랐대요. 뭐 굉장히 기술자죠. 그걸 어떻게 반으로 갈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처리를 해서 그 만 원짜리를 이렇게 반을 찢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벗겨서 반을 이렇게 갈라서 뭐 다른 종이를 덧댔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접어주면 보통 한쪽 면 보이니까 그냥 돈 만 원짜리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다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떠들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굳이 멀쩡한 만 원짜리를 반으로 잘랐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그것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멀쩡한 지폐를 반으로 가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늘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성경에 보면 두 개가 다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두 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굳이 이것을 꼭 반으로 가르려고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를 판단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무가 만약에 사과나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과나무냐면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것이거든요. 사과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내가 사과나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온전한 사과나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과 내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둘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둘을 억지로라도 구별하려고 그러고 마치 이렇게 지폐를 반으로 나누듯이 그것을 꼭 나누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그 반대로 믿음보다는 우리는 행위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에 강조점을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절대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강조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것이 강조되면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앞뒤를 다 잘라놓고 행위가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만 이렇게 딱 띄어서 누가 본다면 아, 저 목사는 어떻게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어떻게 이렇게 율법에 밖에 있었던 사람과 율법에 안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로 화합되게 된 그 사건,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조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율법과 그리스도는 서로 대치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형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기에는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가드레일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는데 이렇게 철조망이 치워져 있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으면 그 철조망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철조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앞으로 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 뿐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의 전부 다입니다. 율법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벗어나지 못하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쳐 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에는 지나가다 그를 보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맡기고 그리고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사실 이야기도 섞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사람의 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어울리셨고 또 여러 죄인들과 서슴없이 함께 식사를 나누셨으며 그들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율법에는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율법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글자 한 획, 한 획에 매여서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 율법의 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그 율법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오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이 갖고 있는 허물이 깨어지고 참된 율법의 정신이 발현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율법은 감히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는 서로 대척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해서 참남한 사람이 되었고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인인 인간의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과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율법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둘은 하나로 화합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말씀을 빌어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만 읽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폐하해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 이 율법을 폐하해졌는데 율법이 폐하여진 것은 바로 그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 율법의 외형적이고 껍데기뿐인 것이 폐하여져버린 것이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은 예수님에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효력은 그 형벌에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 율법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그 법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문화된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그 미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이런 사문화된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는 금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겨도 별로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뭐 아무런 사람들 관심도 없는 그런 법들을 사문화된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죽은 법이라는 거예요. 형벌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아무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보호를 합시다. 뭐 길거리 휴지를 버리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법으로 정해놨다 할지라도 길거리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벌하지 않으면 그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굳이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가지고 있던 형벌의 모든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그 얽매임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형벌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율법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에 대해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안식일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법조항이 효력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식일날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의 어떤 형벌 조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나 의무감에서나 두려움 속에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매로 다스렸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매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얼마 전에, 아주 얼마 전은 아니죠, 굉장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격려로, 칭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를 인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에서도, 교회가 아닌 이 세상에서도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십자가와 만날 때 율법의 그 올가매던 형벌은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와 원수가 아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원수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율법이 없던 자와 율법이 있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있는 율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십자가와 만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혈을 흘려주셨지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그 보혈의 능력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믿어야만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면 그 구원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는 행위만 선하다면 믿음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잘못입니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루터에게 있어서 율법은 정말로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에게는 정말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을 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이 루터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루터가 어느 날 탑에서 하나의 말씀을 보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가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전했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율법은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주일 성수도 십일조 헌금도 더 이상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안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뭐 저도 어떤 십일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율법적인 그런 생각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 이렇게 십일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십일조를 했는데 그때 뭐 제가 뭐 용돈 얼마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11조를 3천 원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아마 3만 원 받았나 봐요. 근데 11조를 3천 원 해야 되는데 그날 그 달에 11조 3천 원 하는 거 제가 잊어버렸어요. 일부러 안 된 것은 아니고 막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잊어버리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제 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쓸 일이 있어서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었는데 그 이렇게 3천 원짜리가 이렇게 천 원짜리 세 장이 이렇게 접혀서 제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그 3천 원이 주머니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 바지에서 빠져서.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전과 지폐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머니에 구멍이 뚫리면 동전이 빠지고 지폐는 보통 안 빠지잖아요. 근데 동전 하나도 안 빠지고 지폐만 3천 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아, 이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 벌을 내리시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11조를 열심히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경험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텐데 군대에서도 이렇게 11조를 제가 냈거든요. 군대에서도 11조를 3천 원 냈어요. 왜 3천 원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11조를 3천 원 냈는데 사람이 뭐 깨달아도 금방 또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그 달도 11조를 깜빡하고 못 냈어요. 근데 그 군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집사님들이 헌금 계수를 하시는데 그때 헌금 계수하시는 집사님이 교회를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만 제가 헌금 계수를 했거든요. 헌금 계수를 막 하는데 이렇게 헌금 봉투에 만약에 뭐 헌금 봉투에 뭐 만 원 이렇게 써 있으면 헌금 봉투에 만 원 이렇게 적고 돈은 여기 따로 놓고 이렇게 계수를 다 했어요. 그래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봉투에 써 있는 돈하고 여기 나와 있는 돈하고 이렇게 맞추는데 3만 원이 비는 거예요. 아니 왜 3만 원이 비지? 내가 분명히 쓰고 옆에 놓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돈은 없어질 리가 없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3만 원이 딱 비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뭐 누가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양심에 따라서 제가 3만 원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메꿔 넣었거든요. 첫 번째 십일조를 빼먹자 하나님이 십일조만큼 가져가셨는데 두 번째 빼먹으니까 11조 10배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아, 11조를 안 내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냈던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하나님이 우리가 11조를 안 내면 그만큼 가져가신다 이런 형벌적인 어떤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저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11조를 만약에 한 주 늦게 내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막 11조를 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아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만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11조를 안 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11조를 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두려움과 막 하나님 나를 벌하실까 봐 걱정과 근심 속에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내게 주시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율법을 초월한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점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은혜고 바로 그런 깨닫게 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법으로서 형벌을 주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형벌에 두려워서 선하게 살던 사람도 이제는 형벌이 아니라 원래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오늘날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 막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요구보다 더욱 정결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나도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율법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의 반쯤 죽을 정도로 때려야만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지나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오른뺨을 맞으면 오른뺨만 때려라. 이 동태복수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돌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부탁하면 심리를 가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데 그것은 율법의 법 조항에 얽매이는 어떤 그 사슬을 폐하신 것이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살아간다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다 죽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끌려 나오게 되고 억지로 끌려 나오면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대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목 목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단점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강제로 교회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어떤 수를 다 동원하셔서 수단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막 그 사병들이 되게 교회 가기 싫어하고 주일날 쉬고 싶어 하는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을 강제로 막 교회를 끌어모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로 나왔냐면 제가 처음에 그 자대 배치받아서 중대 들어갔는데 저희 중대에 교회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중대 안에 자기 스스로 교회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 목사님이 하도 때때마다 막 사람들을 강제로 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 갈 수 있는 경우는 한 명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종병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형벌과 억지로 하는 것과 내가 기쁨으로 감사해서 하는 것과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죽을까 봐 교회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한테 감사해서 기쁨으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쁨이었을 때, 혹시 지금은 안 그러다 할지라도 가장 기쁨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가장 기다려진 날이 주일이고, 막 토요일 저녁 때 되면 아, 내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 간에 만나서 교제 나누고 뭐 이런 것이 막 사모함에 기다려지는 그런 체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교회 안 가면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봐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감사함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역사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냥 몽학선생처럼 초등교사처럼 그냥 어떤 껍데기만 남아있고 사람을 이끌 능력이 없었던 그 율법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만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한, 율법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이 형벌에 두려워서 선하게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 되었고 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와 원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배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은 원수되었던 율법은 이제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매로 맺는 사람이요 의면의 율법을 초월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의무나 억지로가 아니라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학생이 시험 기간에 책을 보면 막 불안과 근심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막 책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이 시험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책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며 그 책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형벌이, 그 형벌의 조항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부담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남아있어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형벌이 남아있다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의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형벌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감사고 그리고 예전에 억지로 할 때보다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그로 말미암은 십자가가 주신 자유함은 바로 이런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참된 의무를 깨달으시고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그것을 완성된 삶을, 그것을 위해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의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율법의 형벌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사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자유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된 감격의 마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